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자신이 어떠한 탄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사야의 탄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탄식과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비가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에게 또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또 이스라엘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남은 게 없습니다.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유익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드시며 그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헛되이 힘만 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익숙한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뭡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괜히 수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러한 대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러한 대비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자신을 비하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아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뭐 돌아가도 괜찮겠어요. 저는 이제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대비가 하나님께서 그를 쉽게 데려가시지 않는 것으로 또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하나님을 만나봐라. 하나님의 산에서 너가 그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러한 대비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무익히 공연히 그저 고생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다시 말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나의 신원, 진정한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 안이 아닌 내 자신 안에서 그냥 나는 뭐 이럴 뿐입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이런 내 자신의 판단으로 내 자신의 그런 의미를 격화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그 별 볼 일 없는 자를, 그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고 무익한 자여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별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약속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는 그냥 데라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는 소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기반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혜를 단신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이미 하란 땅에 별로 남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를 주님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를 높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큰 하나님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저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가만가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이 다른 사람들의 우물보다 더 승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가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욕심이 많았고 또 부모를 속이는 자였으나 그러나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많은 부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놀랍게 나타납니다. 6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수고한 게 뭐가 있나? 내가 뿌린 게 뭐가 됐나? 내가 뭔가 소망이 있나?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 속에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에게 신발이 생겼고 옷이 생겼고 가락지가 생겼고 아들이라는 칭호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으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는 돼지 치는 자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가난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방탕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집에 종만도 못하나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게 완전히 발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었지만 내가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아들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버지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기에게서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고 우리의 의미가 생기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인이 유치원에 가면 꼭 들어갈 때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어떤 거울이냐, 볼록 거울이 있습니다. 어떤 거울이냐, 오목 거울이 있어요. 전신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흉측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배가 나왔나? 또 그 옆에 거울을 보면 아주 파리해. 조금해. 내가 이렇게 빼빼 말랐나? 보고 있으면 내 자신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괴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로, 누추한 자로, 별 볼 일 없는 자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초라한 자로 보여줍니다. 세상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내가 돈이 많나, 집이 많나, 또 능력이 많나, 사람들이 날 따르나, 내가 뭘 해놓은 게 있나, 사람들도 다 그래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그러나 그런 올록볼록 울퉁불퉁이 아닌 똑바로 나를 보여주는, 진실하게 나를 보여주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십시오. 뭐라고 비춰지나? 도대체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항상 너의 성벽을 돌아보고 그 성벽을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너를 형패케 하는 자들을 내가 떠나보내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게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우리를 비춰봐야지. 세상에 우리를 비추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가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를 종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니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를 아들로 여겼어요. 그에게 왜 가락지를 입혀줍니까? 아니야, 가락지를 껴줘. 그에게 왜 신발을 시킵니까? 신발을 시켜줘. 그를 왜 잔치를 벌입니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로 우리 자신을 스트레스로 또 원망으로 채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과 함께 불려지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 중에 크로스비라는 작사가가 있는데 이 크로스비라는 작사가는 소경입니다. 소경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하니까 놀라운 작사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려지는 주옥 같은 찬양들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높이 높이 세워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느냐? 나 하나의 어떤 의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 중에 나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렇게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나중엔 우리가 좁습니다. 우리가 넓혀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큰 그 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온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도 버리지 않고 키웠던 그 자녀가 루세게 루세게 자부 며느리인 아니 나오미에게 자부인 며느리인 이 룻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존재였어요. 너희 집으로 가라. 나도 지금 너를 뭐 돌봐줄 틈이 없다. 그러나 이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다시 모압에서 이스라엘 돌아올 때 룻이 그를 붙들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그것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그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까 했지만 그러나 룻이 그에게 오벳이라는 손자를 낳았는데 이 오벳이라는 손자는 나오미에게는 나오미 아들과 같은 의미였어요. 오벳이라는 의미가 나오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나오미에게 칭찬과 명성과 명예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이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의미가 되고 큰 번성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일에 온 우리 백일호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개척했다고 해서 개척한 곳에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뭐 20명 모여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 부러워하냐 하니까 자기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윤 목사는 부럽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네? 14년 전에 14년 전에 그걸 시작을 해서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지. 이렇게 된 것도 애초에 고생하고 애초에 어렵고 고난 중에 나온 자녀가 결국은 우리가 여기가 좁은데요. 우리가 여기가 좁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시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발전하게 해왔나. 그때 시작하지 않았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있는 곳에서 그저 그냥 어딘가 그저 고개를 내밀고 어딘가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할 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라도 그걸 꿋꿋이 해오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자녀는 또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무리를 낳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무리를 양육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또 지금도 꾸준히 부지런히 또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가 처음에 뭐라고 탄식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탄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탄식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어 했지만 나중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불병거와 불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처럼 또 탕자가 돌아와서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처럼 또 나오미가 그 손자 오벳을 데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발전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탄식이 무엇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희락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희락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희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 빈 마음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왜곡된 자아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비춰보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세우시는 은혜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